매주 이 시간은 발렌시아 새누리교회 김정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기둥으로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들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네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네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북가주 살 때 살던 거기 팔로알토에 보면 멘로 철치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지금 보니까 유명하신 그 존 올트버그라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한국말 제목이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라는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근데 제목이 참 재밌는 게요. 원래 영어 원제는 뭐냐면은 Everybody is normal till you get to know them. 그런 뜻이에요. 뜻이 뭐냐면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 그들은 다 정상이다. 그런 제목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만나보면 다 어떻다는 거예요? 다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시면서 가만히 바라보세요. 한번. 말도 하지 마시고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상당히 비정상이시군요. 네. 차마 말을 못하겠죠. 속으로는 또 웃으신 거 보면 다 긍정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이번 책을 읽어보면요. 결론이 뭐냐면 정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 정의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 책의 첫 번째 챕터에 보면요. 제목이 뭐냐면 고슴도치의 딜레마예요. 그게 뭘까 여러분 다 짐작이 가시죠? 고슴도치는 등에 가시가 그냥 이게 소프트한 게 아니고 상당히 딱딱하거든요. 그게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그 존 오토버그 목사님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그 성인 고슴도치 등에 있는 가시가 3만 개 있어요. 3만 개.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보통 짐승은 다 때려 다니는데, 그죠? 양도 때려 다니고, 사슴도 때려 다니고, 소도 때려 다니고 그러는데, 얘네들 때려 다니면 어떻게 돼요? 네. 아, 친구야, 우리 같이 허가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그냥, 묵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들도 외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서로 이렇게 껴안고 하면은, 본의 아니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는데, 서로 상처 준다는 거예요. 그, 존 오토버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은, 그, 사람이 평균적으로 30세 이상을 살게 되면은, 살면서 받은 상처가 정말 한 3만이 된대요. 이 존 오토버그 목사님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은 학부에서 심리학 공부하고요. 여기 있는 플러 신학교에서 임상 심리학 박사 받으신 분이에요. 물론, 신학 공부하셨지만, 이렇게 상당히 심리학에 보면 좀, 이렇게 조회가 깊으신 것 같더라고요. 결국 사람들은요, 평균적인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상처를 잘 줘요. 우리 옛날에 제가 강준 목사님 교회 개척교회 섬겼는데 처음엔 이것보다 더 작았어요. 그 교회 제가 한 7년 섬겼는데 나중에는 한 100명 됐는데 거기 보면은 한 형제가 있었는데 보면 형제가 맨날 불평을 해요. 난 너무 상처를 많이 줘. 성가대 있던 대학생 형제였는데 그래서 가만 저랑 제 아내가 성가대 지휘자였거든요. 가만 보면은 누가 상처를 가장 많이 줄까요? 자기가 제일 많이 줘. 자기가.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때를 보면 그래요. 미안한 얘기지만 살았어. 네 상처 그만큼 주니까 그만큼 받는 게 당연하지. 그만큼 받은 것도 덜 받은 거예요. 그랬단 말이죠. 그죠? 사실 보면요. 그 형제만 그런 게 아니고 좀 정도는 심한 정도지만 많은 경우 보면은 정도 나름이지 사람들이 서로 상처받고 살고만 그래요. 여러분 사탄에 사는 재미는 뭘까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죽고 막 괴로워하는 게 사탄에게는 참 사는 재미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서로 상처가 많아가지고 서로 막 찌르고 그러니까 도수도치 같이 사탄이 개입할 필요도 없어요. 보기만 해도 재밌어. 그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인생이 뭡니까? 서로 그냥 찌르다가 그러다가 그냥 아프고 막 싸우고 다투고 열받고 울고 그러다 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얼마나 참 비극입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준 멋있는 남자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남진 아니고요. 예수님이시 예수님. 예.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헨리 나온이라는 그 멋있는 카톨릭 신부님이 계시죠. 그분이 쓰신 책에 보면 책 제목이 오늘 이 설교 제목이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인데 예. 영어로는 Wounded Healer.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역설적이죠. 아니, 지가 상처 입었는데 누굴 고쳐?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게 역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아주 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했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 짧아서 그걸 다 보여주긴 좀 많이 부족합니다만 보죠. 우리 아까 읽었지만 거기 19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전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여러분 이거 보면 좀 예수님이 좀 뭐 고맙다, 뭐 평강을 주시고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좀 특이한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어떤 거예요? 그냥 배반당하고 3년 동안 특별 과외 수업 시켰던 제자들은 그래도 좀 다를 줄 알았더니 다 도망가 버리고 이건 뭐 솔직히 저같이 성도 못된 예수님이었으면 부활하셔가지고 혼들어 다니시면 그냥 이놈저놈 하실 텐데 오셔가지고는 이분은 속도 없는지 그죠? 오셔가지고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여러분 뭘 아시냐면은 예수님은 상처를 받으신 분이지만 그 상처가 안에 남아있지 않고 이미 그걸 극복하시고 이미 치유되신 거예요. 믿습니까? 안 그러면요.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신성 100%고 인성도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다 있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인간적인 성정은.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얻어맞고 막 침뱉음 당하고 몸을 당하면은 슬프고 힘들고 막 어쩔 줄 몰라하고 막 쩔쩔매시고 그런 정말 너무너무 아픔의 고통의 그 컵은 자는 받고 싶어 하지 않으셨고요. 피하고 싶어 하셨고요. 그렇죠? 누가 아픈 거 좋아요.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오셔서 그런 건 다 없어지고 그 안에 독은 다 없어지고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성금요일날 십자가형 당하셔서 돌아가시고 다음날 그때는 안식일 토요일이었죠. 토요일날 지나고 그 다음날은 언제예요? 요즘을 말하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시고 여기 우리 지금 요한복음 앞에 20장 19절부터인데 앞에 보시면은 1절부터 10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아 지금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창을 사라졌어요. 어떻게 된 거죠? 막 울면서 그러니까 놀래가서 다 달려가 봤죠. 정말 없어졌어.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는 내용이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그 얘기죠. 그죠? 그 바로 다음입니다. 19절이.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다시 예수님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합니까? 지금 예수의 제자라 그러면 다 잡아가서 너희도 같이 그냥 다 십자가에다 죽일까봐 거기다 숨어 있는 거죠. 숨어가지고 거기 지금 문을 꼭 그냥 다 닫았고 꽁꽁 닫고 지금 숨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것도 참 신기하죠. 들어오셔서는 화를 안 내시고 아마도 미소를 지으시면서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제외한 그런 표정으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너무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20절 말씀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 그냥 뭐 이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 20절 말씀 같지만 강한 보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됨은 흔적이 뭐였냐면은 상처였다는 거, 상처. 예수님은 그냥 뭐 전능하신 신이라서 막 뭐 칼이 들어와도 아물지도 않고 채찍 맞아도 아물지도 않고 또 뭐 맞아도 다 금방 아물어버리고 아물지도 않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상처를 입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상처 입은 그 다친 거, 옆에 뚫린 구멍이며 그 피가 마른 모습이며 그런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That's who I am. 그게 진짜 나야, 나라는 증거야. 그게 내 아이디카드야. 그게 내 정체성이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신이니까 그거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입으면은 상처를 받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저희들에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도 우리하고 성장이 똑같으신 분이시고 상처를 입으신 분이시고 마음이 아프셨고 우리의 아프심을 다 고스란히 다 체험하신 우리들의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21절 말씀 또 이르시되 어떻게 보면 그걸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난 이렇게 상처 입었고 나도 이렇게 아프지만 내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노라. 21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보면 별 말씀 아니신 것 같지만 이 제스처와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정체성을 통해서 엄청난 웅변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나도 너희하고 똑같이 상처를 입는단다. 여러분 가난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뭐 문둥이 다 고쳐버리고 죽은 사람 일으키시고 다 좋고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적들이고 표적들이지만 사실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을 때 보면 가장 큰 의미 있는 그런 가르치심이고 그게 사역이었어요. 그러면서 나같이 상처를 입어도 너희들도 평강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없는 응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가 보면 상처 입고 나는 안 돼요. 나는 뭐 할 수 없어요. 나는 다 죽었어요. 너무 낙심돼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뭘 하겠어요. 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창세기 때 2장 7절 말씀 생각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지어져서 모습이 멋있고 뭐 지능이 있고 놀라운 은사가 있고 가장 고등한 그런 피조물이고 하더라도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숨이 그 생기가 들어오기까지는 다른 말로 하자면 여기 지금 오늘 말씀에 성령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 사람은 실존하지 않는, 생존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성령 안 받고 살아갈지 모르고 관계할지 모르고 아까 말한 그냥 어떻게 보면 고등한, 가장 고등한 형태의 고슴도치로 서로 찌르고 살고 하면은 그게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만 있어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편하고 아무 일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돈도 안 모자라고 다 풍요롭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딱 그랬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기 전까지 딱 그 형태, 그런 상태였어요. 그죠? 적도 더 이상 안 쳐들어오지. 사랑하는 아들 이삭 받아가지고 잘 자라고, 친해지고 잘 자라고 있지. 돈도 많지. 아, 그 성공하시던 이스마엘이랑 다, 하갈 다 나갔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아, 아주 평강. 너무 좋아.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샌드마크에 이 아들을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다른 표현이지만, 그건 뭐가 같냐면, 성령을 받으라 하고, 전 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너가 하나님 마음 모르고 살는 것은, 그건 너는 정말 짐승이고, 네가 아무리 행복해도 그건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사는 거, 성령 충만한 게 없다면은, 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불쌍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왜 괜히 그러겠어요? 사랑이신 분인데 왜 괜히 아브라함한테 아들 바치라고 그러겠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는 사람은 미친 짓 같지만 그것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 심심해가지고 괴팍해가지고 아브라함 괴롭히려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지금 그런 마음으로 평강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3절 말씀 보시면은 23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놀라운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가지고 괜히 폼 잡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 성령 받았다. 나 불쌍해 받았다. 그런 말 하고 괜히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뭐든지 좋은 걸 받으면요. 그게 달란트다 뭐든 받으면요. 그거를 보람있게 가치 있는 일에 잘 써야지 나 그냥 받았다. 진짜 없어 보이잖아요. 있을 때, 주셨을 때 그걸 잘 써야죠. 성령도 받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허물을 덮으라는 거죠. 23절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권리는 물론 없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지만 너희가 요청하면, 기도하면은, 중보하면은 내가 기쁘게 할게.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은. 이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얼마나 놀라운 정말 능력입니까? 그죠? 성령의 기능은 죄사함 중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죠? 그래서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죄인이 남의 죄를 방치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께 보실 때는 직무이기, 직무이기. 특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다 성령 받잖아요. 그죠? 즉시로. 그럴 때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 영접했다. 나 그런 사람이다. 그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방치하지 말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권하고 하나님께 앞으로 인도하고 그분들을 많이 용서하고 용서 받게끔, 죄사함 받게끔 주부기도 해주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보면은 재미있는 다음 좀 어떤 에피소드로 넘어갑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인 디두모. 이 디두모라는 뜻이나 도마라는 뜻이나 똑같은 뜻이에요. 뜻이 뭡니까? twin, 쌍둥이란죠. 쌍둥이. 도마가 아마 쌍둥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쌍둥이라는 쌍둥이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잘 있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도마의 별명이 뭐예요? 요리 잘하는 도마? 그거 아니고 의심하는 도마죠. 의심하는 도마. Doubting Thomas라고 보통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사실은 다들 안 본 사람들은 다 긴가민가 했을 거라고요. 도마가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악역을 자처한 거예요. 여쭤봤죠. 자기 확인하고 싶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아니, 아무나 없다고 그냥 다 어휴, 할렐루야 예수 오셨으니까 하면 되겠어요. 제가 신사도 운동하시는 거의 참 좀 이단기가 많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강연 설교자를 보면요. 10중 8구, 10명은 8명, 9명은 너무 거짓말이 좀 심해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 보면은, 말할 때는 말끝마다, 거짓 예외 못 봤어요. 한두 명만 예외가 있고, 한 8, 9명은 뭐라냐면,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그래요. 어젯밤에 내 방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라고 해요. 근데 한 3일 설교하는데 매일 오셔요, 예수님이. 아, 매일 오실 수도 있죠, 전도하신 분이. 근데 그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볼 때는 저건 좀 의심스럽다. 근데 다 좋아요. 오실 수도 있어. 근데 보면 그분의 삶은 예수님이 오셔서 감화받은 삶이 성령받은 삶이 아니거든요. 그게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도마는 보면 참 정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못 봤기 때문에 25절 말씀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때 우리가 주를 보았나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가 직접 보면서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참 보면 겁도 없어. 혼날라고 한대 얻어맞으려고 그렇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저는 솔직히 이 도마 존경합니다. 전 차라리 이게 낫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한 신사도 운동하는 그 양반들 어젯밤에 예수가 왔다면, 오케이. 직접 봤다면 저는 이런 생각 도착합니다. 어쩌면 그 영혼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 그죠? 한번 신분 좀 보자, 그지? 그랬어. 똑바로 봤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도마만 보면 참 정직하고 좋은 것 같아. 솔직하고. 26절 말씀 보면은, 그 다음에 또 한 일주일, 여드레를 지나서, 팔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도마도 함께 있는데, 그때도 문이 닫혀있는데 예수께서 오셨어요. 마침 잘 오셨죠. 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많으시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노라 말씀하시죠. 27절 말씀 그러면서 도마 딱 보자마자 벌써 알아요. 예, 너 의심하는구나. 확신이 안 가는구나. 내가 너에게 확신을 줄게. 얼마나 사람이 많으신 분이에요. 자상하신 분이시지. 예, 네 손가락을 내 손을 보고 내밀어서 그죠? 또 내 옆구리 넣어보라고 참 그리하여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가 너에게 확신을 주겠다. 이건 참 사람이 많은 신분의 그러한 자세, 태도, 모습이시죠. 한국의 좀 어떤 보수의 언어들 같으면 내 이놈, 네가 감히 뭔데 나한테 와서 네가 의심을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 겸손하게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참 그 자체만 해도 많은 가르침이 돼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30절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요한복음에 적힌 만큼만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을 주셔서 그죠? 영적으로 인스파이드 영감 받아가지고 적게 하신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전 특히 이것을, 이 말씀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낙심한 사람들, 상실한 사람들한테 이 생명이 단지 생명이 아니라 격려가 되는 그런 힘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런 메시지로 더욱더 다가왔어요. 그렇다면 저희들 지금 적용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상처 입은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모두 다예요.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저희 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내가 상처 입은 사람으로서 내 상처를 치유하고 또 한편으로 사역자로서 여러분 누가 사역자예요? 여러분 다 사역자예요. 네. 여러분 다 사역자예요. 하다못해 우리 보면은 저 집안에 우리 두 형제 있는데 그 중에 그 형 노아가 우리가 볼 때 꼬마이지만 조셉한테는 사역자예요. 사역자. 네. 형만 돼도 아 웃지 마시라고. 노엘도 그렇게 까불지만 신이한테 사역자라. 믿습니까? 아멘.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큰 사역자입니까? 우리 예수님 아래에 있는 양들이지만 우리는 목자 아니고 사역자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본받아서 힘을 받아가지고 주보 사역도 하시고요. 우리가 관점이 주 안에서 성령 받아서 올바로 될 때 우리의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 얘기도 나누고 싶어요. 지금 잠깐. 여러분, 상처의 치유가 왜 중요하고 필요할까요? 너무 당연한 거 물어보는 것 같나요? 예. 첫째는 아프기 때문에. 아프면 우리가 일을 못하잖아요. 예.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서 나아야 되기도 하지만, 아픈 사람은요, 힘드니까 자연히 자기밖에 못 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몸이 너무 힘든데, 여러분 아픈 사람 돌보시면 아시죠? 보면은, 아프신 분들 보면 다 불평들이 많아요. 은근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기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사실은 상처가 빨리 잘 치유돼야 돼요. 안 그러면 남들을 섬길 수가 없고요. 자기밖에 볼 수가 없어요. 나밖에 못 보기 때문에 남들을 섬기고 돕고 힐링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힘이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랄까요? 매력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가 힘들어져요. 우리 잠깐 어떻게 내 상처 입은 사람으로서 내 상처를 치유하고 남들을 계속 치유할 수 있을까?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제가 나누고 싶어요. 나누고 싶은데 제가 아까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그 정하게 된 연유가 그 헨리 나우엔 그 신부님 얘기했는데 그분은 잠깐 보고 싶어요. 네. 주로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활동하신 사실 네덜란드 세상의 그런 천주교 신부님이신데 뭐 교수이자 작가이자 뭐 그러면서 심리학, 목회학, 영성, 사회적 정의, 공동체 사실 이게 다 뭡니까? 예수님이 관심 가진 분야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관심 가져야 돼요. 네. 한국에서 보면은 보면 요즘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뭐, 세월호도 그렇고요. 뭐, 또 무슨, 뭐, 쌍용, 무슨, 뭐, 노동자 해가지고, 뭐, 굴뚝이 올라가서 막, 굴뚝에서 막 단식하고 막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정도껏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보고 다 빨갱이라는 생각하면 곤란해요.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남이 그러면은 별로 안 와야겠지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가족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한국서 다리가 무너졌을 때, 다들 뭐라 그랬지만, 미국 사신 분들 참 그냥, 정말 너무하다. 그 말았어요. 예.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또 저러는구나 싶었어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다음날 들려오는 소식이,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우리 사촌 동생의 와이프, 제수 씨하고 두 살 된 딸이 거기에 깔려서 같이 죽었어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사촌 남동생은 그다음부터는 한국에 잘 안 들어가요. 한국이 너무나 이런 정말 막 싫은 거예요. 사회적 정의 이런 것들이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빨갱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다 우리 얘기인 거죠. 그런 거에 관심 가신 분인데 아무튼 거의 20년 정도, 66년부터 85년까지 노틀담 대학교, 예일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에서 강의했는데 참 재밌는 게요. 그 그런 강의를 하는 훌륭한 영성학자, 신학자이면은 정말 늘충만한 것 같죠. 그런 가운데 이 헨리나웬 교수님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왔어요. 굉장히 큰 공허함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도대체 내 사는 목적이 뭐지? 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그 소명의식이랄까? 목적의식에 대한 어떤 그러한 회의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장 바니에르라는 그런 테라 태생의 불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불란서에 그런 공동체를 세워요. 예수 공동체를 세웁니다. 주로 직접 장애자들을 많이 데리고 사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9개월 동안 있으면서 헨리나우 교수님이 치유를 받습니다. 치유받으면서 그 다음에 나머지 10년, 이분이 의외로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64세에 갑자기 심장마비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지막 10년은 프랑스에 있는 처음 생긴 그 라르시라는 공동체, 그것의 지부가 캐나다에 있는데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데 거기서 10년 동안 거기에 뭐랄까요? 사목, 주임 신부로 섬기다가 그다가 죽습니다. 거기서는 밤은 다 이렇게 지적 장애인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주지는 마요. 근데 이 신부님은, 헨리나웬 신부님은 중증 장애인 아담이라는 친구하고 짝이 지어졌는데 이 아담의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여러분 중증 장애인하고 같이 매일 한 집에 살면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죠? 또 보면은 헨리나웬 교수님이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아담한테 너무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라르시 공동체, 이게 불어인데요. 뜻이 뭔가 보니까 이 르가 뭐냐면 영어로 더, 네, 그죠? 아르시가 뭐냐면 아크 뭐니까 방주, 노아의 방주라는 거야. 노아의 방주에 보면은 누가 탔어요 거기? 물론 노아가 탔겠죠. 노아의 방주니까. 노아와 와이프와 애들과 며느리 탔죠. 네. 사실 그 밖에도 보면 온갖 누가 탔어요 또? 동물들 탔죠. 저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제 진지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그러한 존재들이 타고 있는 구원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저기는 그 존 바니에라는 신분은 아니고 그냥 천주교 신학자인 것 같았대요. 그분이 64년대를 세워가지고 모든 대륙에 35개국에 147개의 라르시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헨리나웬 교수님이 계시던 토론토의 그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고 새벽의 공동체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뭐냐면은 지적 장애인들의 은사를 드러내는 것. 뭐? 지적 장애인들이 은사가 있다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보면은 한 가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폐아들 아시죠? 자폐아들. 자폐아들 보면요 지나치게 꼼꼼해. 그래서 자폐아들 중 일부를 어디다가 특채하냐면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굉장히 길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디가 틀렸나 찾아봐. 그러면은 걔네가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다가 저도 그거 해봤지만 너무너무 지겨워요. 하다가 눈 빠져. 못해나. 근데 얘네들은 눈 빠질 때까지 찾아. 왜냐면 안 찾으면 자기 답답하거든. 예. 그것도 은사입니다. 보통 사람 못해요. 그래서 자폐아들이 컴퓨터 프로그램 검토하는 거 도사. 그게 은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진짜 장애인들의 은사를 드러내는 것. 또 두 번째가 뭐예요? 멤버들의 필요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러한 사랑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구축하는 것. 사람이 특히 여기서 신경 쓰게 뭐냐면 사람이 또 늙잖아요. 예. 다 늙죠. 애들도. 예. 젊을 때 같지 않다고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그 필요를 그 니드에 리스폰드하는 대응하는 그러한 것을 그런 것 갖춰진 공동체 저희가 그리고 더 인간적인 사회를 지향하면서 그 지방 문화, 특히 인디언들이면 인디언,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 불란 사람 불란 사람 자기의 고유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런 또 그런 걸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그들의 이제 미션 그들의 사명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행동 강령이 또 있어요. 보면 뭐냐면은 서로 다른 능력의 멤버들로 구성된 친근하고 작은 신앙 공동체 이룬다. 왜 작은 일까요? 크면 안 돼, 이게. 크면 안 돼요. 작은데, 작은데. 두 번째가 뭐냐면, 멤버 모두, 특히 노령이나 장애로 인해서, 그런 모두가, 그러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 특히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평생 지원 시스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하다가 뭐, 아, 이제 뭐, 그만 나가시오. 그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책임지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고유한 역량을 강조하여서 관계적으로 부유하고 사랑, 수용, 다양성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를 구현한다. 참 좋은 것 같죠?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뭐 예일대학교 얼마나 탑대학교입니까? 하버드대학교 신학부 탑의 탑이야. 거기서 강의하던 교수도 삶의 허전함을 느꼈는데 그런 사람이 또 가서 너희 가서 정말 사랑이 이런 거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관계 공동체는 이런 거구나.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왜 합니까? 지금 상처받은 사역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치유받는가를 제가 지금 하나의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피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걸 봤으니까 하나의 좋은 예를 봤으니까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내 상처를 치울 것인가 우리 잠깐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처를 치우자. 어떻게 내 상처를 치울 것인가. 첫 번째 뭐냐면은 내 상처를 먼저 인정해야 돼. 나 안 아파. 그런 사람은 치우고 안 돼. 내가 어디가 아픈데. 아니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지. 저 지금 감기 안 걸렸어요. 그런다고 티가 안 나겠습니까? 다 티나요. 그죠? 자기 상처를 먼저 인정하고 그거를 먼저 주님 앞에 그리고 가능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그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그 라르시라는 거기 지부 그 데이브레이크, 라르시티 데이브레이크 그 새벽이라는 그런 공동체에 거기에 전체 센터장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칼 맥밀란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영성 지도자가 누굴까요? 돌아가신 헨리 나우엔이에요. 근데 그 칼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되게 재밌는 말을 해요. 제 영성 지도 교수가 헨리 나우엔 교수님인데요. 알고 보니까 헨리 나우엔 교수님도 저랑 문제가 많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얘기했대요. 아니 교수님 저 영성 지도 하시는 분인데 저랑 비슷하게 문제가 많으시네요. 그랬더니 헨리 나우엔이 그래요. 당연하지. 내가 더 많을걸? 그래서 좀 투명하게 나 없다. 나 뭐 이런 거 막 숨기고 막 없는 척하고 해봤자 안 돼, 그거. 나만 피곤하지. 그렇잖아요. 없는 거 자꾸 숨기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처음 들어가니까 머리를 갑자기 그때는 짧게 자르잖아요. 일부가리로. 근데 제가 거울을 보니까 제가 이마가 못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 이마를 가리고 싶어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 머리 1cm만 더 길러갖고 가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웃기지도 않죠. 여기 머리 1cm 기른다고 이게 이마가 가려집니까? 그거 얼마나 제가 3년 동안 했었는데요. 진짜 웃기지도 않죠. 하물며 어떤 사람의 어떤 인격이랄까? 허물이랄까? 다 보이죠. 그냥 인정하자는 거죠.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님 앞에 가져가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상처별로 그 치료 방법은 달라요. 저번에 배우신 분들 계시죠, 그때? 우리 그때 한국에서 김효남 목사 오셨을 때 대충 세 가지 상처가 종류가 있는데 결핍이 있고 또 학대받은 게 있고 또 거절받은 게 있고 그죠? 그래서 증상이 다 달라요. 결핍이 있는 사람. 너무 뭘 못 먹었거나 뭘 못 받았거나 하는 사람 보면은 그 안에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분노가 오래되니까 어떤 게 있냐면 나는 그걸 받아야만 해. 심해지면은 내가 너무 가난하게 살다 그러면은 내가 훔쳐오는 것조차도 내 권리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잘못하면 과잉 보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고치지 않으면 그게 계속 남아있어요. 안 그런 척하지만 자꾸만 뭐라든지 결핍을 보상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그렇게 한다고요. 어떡합니까? 배워서 고치시면 돼요. 배우세요. 왜 안 배우고 맨날 당하고 삽니까? 왜 당하고 살면서 남을 힘들게 하고 나를 찌르고 남을 찌르고 왜 인생을 낭비에 잣타가네. 그죠? 잘 배우시면은 그런 게 없어져요. 많이 없어져요. 유비무한 또 무비유한 준비 안 하면 항상 당합니다. 또 뭡니까? 뭐냐면 솔직 대화 그룹 만드세요. 큰 그룹 말고요. 한 두세 명 정도. 대신 성숙한 사람하고 같이 하세요. 보통 그걸 전문적으로 회복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만들어가지고 혼자 썩지 말고 그러면 가슴만 썩는 게 아니라 진짜 잘못하면 많은 병 걸려요. 그걸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면 참는 게 미덕이라는 말씀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막 터트리는 얘기도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잘 놔두는 게 참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 병나고요. 이 병나면은 이 병은 나를 아프게 하고 남들 사방 아프게 해요. 그래서 네, 솔직한 대화 그룹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수다 떨면서 나 너무 힘들었어. 우리 남편이 이렇게 했어. 누가 나를 이렇게 했어. 얘기하세요. 대신 이거는 비밀을 잘 지키셔야 돼요. 딴 데 가서 아이고 안 보게 이렇게 얘기했더라. 이렇게 하면 더 큰일 나요. 네. 여기는 이렇게 막 떠버린 사람은 그 멤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밀 보장하고 안전한 그룹을 만드셔야 돼요. 뭐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남들을 계속 치유할 것인가? 올바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올바르면은 많은 쓸데없는 지부리가 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치유자의 정체성. 뭐냐면 치유자도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치유자는 다 나은 다음에만 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상처를 입으신 상태에서 남들을 치유했다는 거죠. 그 관점을 잘못 가지면은 평생 상처도 안 닿고 치유도 못해요. 두 번째, 치유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치유가 안 되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내가 치유한 사람이 아니었거든, 어당초부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그렇죠? 나는 다만 준비를 하는 간호사예요, 간호사. 난 의사가 아니에요. 난 치유자가 아니에요. 나는 간호사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나는 기도해주는 간호사예요. 그렇죠? 물론 내가 치유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많은 부분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얼티메이트리 그 치료를 완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아까 우리 라르시 공동체 보셨죠? 혼혈할 수가 없어요. 마치 뭐가 아니냐면 제가 저를 끌어올리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되지가 않아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하고요. 예수님은 그런 분들하고 함께 할 때 우린 다 아픈 부분이 있고 다 장애가 있고 다 못난 부분이 있고 한편 강점과 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그러한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공동체 만들 때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저희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또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강점으로 우리의 각자의 약점을 덮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가 지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으로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 거울을 바라보면 참으로 한심한 약하고 의심도 많고 잘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그러한 존재였는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아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맡기신 그러한 치유자이시고 또 사역을 하셨음을 저희들 봅니다. 지금 저희들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도 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연습하여서 한 번은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새누리 공동체 되게끔 주께서 저희를 위해 인쳐주시고 성령을 더 부어주시고 저희 가운데 인지하셔서 저희를 만드시고 고치시고 저희가 정말 주님의 그런 노아의 방주가 되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저희 주위 사람들이 낳고 저희가 낳고 주님의 보람된 가치 일들을 하는 한 작은 친근한 치유 공동체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발렌시아 새누리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